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부활 제7주간 금요일인 오늘은 가톨릭 광주 사회복지회 부국장 김지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나눈 아주 특별한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베드로의 과거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을 세 번 반복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밤 세 번이나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 그의 충성과 믿음은 무너졌고 그는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처와 죄책감 그리고 부끄러움을 안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시키는 질문, 그리고 새로운 사명으로 초대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이것은 단지 사도직에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이웃을 향한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사람들, 즉 나에게 맡겨진 이웃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크나큰 용서를 체험함으로써 자기 잘못에 얽매여 살아가는 죄책감의 노예가 아니라 참된 자유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스승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는 다시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힘으로 새로워진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용기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양떼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며 순교에 이릅니다. 주님의 용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사랑을 실현하는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주님은 기도와 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과거의 잘못 때문에 너 자신에게 상처 주지 말고 이웃사랑에 힘을 쏟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용서와 당부에 힘입어 우리는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말로 끝나지 않고 양들을 돌보는 삶, 곧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고 돌보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은 때때로 희생과 고난이 따르는 길이며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고 지금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고백이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주님을 따라 걷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1분결이 김충섭 신부입니다. 스카폴라를 착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특전은 반드시 내적인 신심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외적으로만 스카폴라를 착용함으로써 특전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신심 행위에 불과하며 이것은 자칫 교회가 가르치는 구원론에 위배되는 잘못된 구원 예정설의 오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가르멜산의 계시와 특전에 대한 교회의 인간은 교황 크레메스 7세를 비롯해서 여러 교황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교황 바오로 5세는 1615년 2월 15일자 교령을 통해 가르멜산의 스카폴라의 특전을 인감으로써 그동안 일어났던 심각한 논쟁을 종식시켰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목소리 출판사의 저편은 이 솔로몬 지음 엄마 그러지 말고 가운데 멈추는 말 솟구치는 잠시 말이 멎는 그 순간을 좋아한다.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잊지 못하고 잠시 목젖을 움켜쥐는 그 순간이 좋다. 누군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나를 위해 누군가가 해준 최선의 것들이 감화시키는 시간, 더 말을 이으면 울컥하고 무엇인가 쏟아질 것만 같은 그 순간이 좋다.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갑절 쌓인 것들은 쉽사리 풀리지 않는다. 순간은 좋지만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맛있는 거 사 먹으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에게 들려보내던 것들. 두 손을 밀어내며 없는 형편에도 베풀 줄만 알던 가난한 손들. 세월로 갚아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 이따금 잠시 멈춰버리는 시간 속에 나는 갈비뼈 안으로 넘어진다. 마음으로 진 빚은 세월로 갚는 거라던 주인 없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작품번호 243번 라상조의 성모의 노래 마니피깟 이제 여섯 번째 작품이죠. 엣 미셸리 고르디아로 시작하는 라틴어 텍스트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리로다 라는 내용이 음악으로 표현됩니다. Et Misericordia로 시작하였죠. 성모의 노래에서 나타나는 여섯 번째 작품,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작품인데요. 바흐 작품 번호 243번. 내용은 근자하시면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려는 이들에게 미치리로다라는 내용이 연주되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나단조 미사고, 바흐 작품 번호 232번, 유명한 곡이죠. 연주회용 미사고 자비송입니다. 솔리스트들과 함께 올레지온 보칼리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로마 기준 6월 4일 오후에 레오 14세 교황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가 있었다고 성좌 공보실장 마테오 브루니가 확인했습니다. 마테오 브루니는 전화통화 중에는 교황과 상호 관심사 외에도 우크라이나 상황과 평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평화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하셨고 당사자 간 긍정적인 접촉과 분쟁 해결을 실현하기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화통화에서는 인도주의적 상황, 필요한 곳을 지원할 필요성, 포로 교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추피 추기경이 수행하는 작업의 가치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끝으로 브루니 공보실장은 레오 교황은 키릴 총대주교를 언급하며 교황직 시작 때 받은 축하 인사에 대해 감사를 전했고 그리스도교적 공동의 가치가 어떻게 평화를 추구하고 생명을 보호하며 진정한 종교 자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빛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NZ First 대표 윈스턴 피터스 의원은 마오리당 의원들이 의회에서 하카를 선보이며 조약 원칙 법안에 항의한 행동을 전례 없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오리당 공동대표 데비 응아레와 패커, 라윌이 YTT 의원은 각각 21일간, 하나 라윌이 마이피 클라크 의원은 7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의회 역사상 가장 긴 징계입니다. 피터스 의원은 마오리당이 상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같은 하카 시위에 참여했지만 사과한 노동당 피니 헤나레 의원은 징계를 피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오리당과 녹색당은 이번 징계를 인종차별적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터스 의원은 오히려 마오리당이 인종차별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T 의원은 하카가 강력한 원주민 표현 방식이라고 옹호하며 이번 징계는 식민정부의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피 클락 의원도 문화적 자긍심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반문하며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징계 권고안을 무효화하려 했지만 표결에서 수적 열세로 무산됐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권위 있는 토론회인 옥스퍼드 유니언에서 뉴질랜드 데이비드 시모 부총리가 곧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토론회는 전 세계 저명 인사들의 연설 무대로도 유명하며 과거 아인슈타인, 마더 테레사, 말콤 엑스 등도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은 인사들도 초청돼 격렬한 시위가 벌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시모 부총리는 미국 이민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도둑 맞은 땅에서는 누구도 불법일 수 없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토론에 참여합니다. 이에 맞서는 찬성 측은 역사가 아비바 촘스키, 팔렌스타인 평화운동가 니빈 산두카, 호주 녹색당 부대표 메어린 파루키 상원의원이 나섭니다. 양측 모두 학생 대표도 한 명씩 참여합니다.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옥스퍼드 유니언 연설로는 1985년 데이비드 랑 전 총리의 핵무기 반대 발언이 있습니다. 그는 핵무기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뉴질랜드의 반핵 입장을 세계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모 부총리가 부총리직 취임 후 처음으로 자비를 드려 떠나는 해외 일정입니다. 정부의 예상 삭감 발표 이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중앙은행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달 말 직원들과 함께 광범위한 조직 변화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이 25% 삭감됨에 따라 내부 지원 부서 등 기능을 전반을
전반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고위 임원단 재편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지난 5월 총재를 제외한 임원수를 절반으로 줄여 4명으로 구성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중간 관리자급 리더십 구조 역시 개편될 예정입니다. 새 리더십 체계는 6월 16일부터 시행되며 금융안정성, 통화정책, 기업서비스, 운영 등 4개 부분 아래 20개 국장직으로 구성됩니다. 뉴질랜드의 천연가스 공급이 당초 예측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발표된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천연가스 매장량이 전년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이는 기존 예측보다 훨씬 빠른 감소세입니다. 기업혁신고용부 올해 1월 기준 가스 매장량이 1300페타줄에서 948페타줄로 줄었으며 그 주요 원인은 현장 운영자들이 실제로 채굴 가능한 가스의 추정치를 낮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포크라 가스전의 경우 그동안 보고되지 않았던 대규모의 조건부 매장량이 추가로 파악되며 관련 수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건부 매장량이란 기술적 또는 경제적 사유로 당장 채굴은 어려우나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상업 채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쉐인 존스 자원부 장관은 이 같은 수치는 안정적이고 신뢰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정부가 즉각 행동에 나서는 것이 옳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향후 4년간 2억 달러를 신규 가스전 개발에 공동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전 코어로직 코탈리티는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가치는 올해 0.1% 하락했으며 1년 전보다 1.6% 낮아졌습니다. 해밀턴의 가격은 해당 월에 0.1% 상승했지만 더니든과 타우랑하는 0.1% 하락했습니다. 오클랜드는 0.3%, 웰링턴이 0.4% 하락했으며 크라이스처치는 0.8% 하락했습니다. 인버카길은 해당 월에 0.5% 상승했으며 킨즈타운은 1.2%, 로터루아, 뉴폴리머스, 헤이스팅스도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요인들, 예를 들어 낮은 모기지 금리와 전반적인 경제 약화 등이 있지만 일부 지역은 1차 산업의 상대적으로 강한 성과로 인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웰링턴과 같은 지역은 공공부분 예산 삭감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으며 주택가격 상승을 보려던 더 광범위한 경제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는 5월 통계가 주택시장 회복이 당분간 느리고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월 전국적인 가치 하락이 다음 달에 역전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판매량에 대한 일종의 정상화로 인해 시장 내 과잉 매물 재고가 점차 감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물 재고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올해 대부분 기간 동안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주택 가격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 및 농업금융전문은행인 라보뱅크의 신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쇠고기 생산량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뉴질랜드와 전 세계 주요 생산 지역에서 농가 출하 가격의 강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보뱅크가 최근 발표한 2분기 글로벌 소고기 분기 보고서에서 2024년 대비 1분기 글로벌 소고기 생산량은 1% 증가했지만 전체 연도 기준 으로 2%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생산량 감소는 브라질 5%, 뉴질랜드 4%가 예상되며 유럽, 영국, 미국, 중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감소가 예상된다고 보고서 공동 저자이자 라보 리서치 선입 농업 분석가인 젠 커크라는 말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 소고기 공급국에서 소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였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 감소 전망은 향후 몇 달간 가격을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질병과 해충이 글로벌 소고기 생산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유럽 영국에서 블루텅 바이러스가 가축 군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편 멕시코의 뉴 월드 스크루 웜으로 인해 미국 당국은 멕시코 소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미국 내 잠재적 감염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이러한 건강 위협은 이미 역사적으로 낮은 소 공급량을 가진 시장에서 생산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이미 높은 소 가격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며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수영,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 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준 네오신부입니다. 최초의 사회학자 에밀 두르켐은 자살은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그 배경은 가장 사회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자살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요인은 과도한 경쟁과 압박, 고립된 인간관계, 공동체의 해체라고 언급한 그의 이론은 100년도 더 지난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도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20년째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살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며 한 생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자살 예방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인데요.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 예방 홍보부 윤진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김장훈이 부릅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의 벼랑 끝에 선 이웃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인데요.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홍보부 윤진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일하는 윤진입니다.
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뭐 들으신 분들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한국수면조정희망재단은 자살예방법 제12조 4에 따라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자살예방의 중추기관으로서 자살예방체계 구축과 운영 지원, 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지원, 그리고 자살예방 교육과 홍보,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 기획 및 평가, 자살 고위험군 관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살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뭐 여러분들 뭐 아시긴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좀 알 거예요. 학생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 자살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그것이 그 법이 또 확대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교육을 그냥 의무적으로 이제는 다 받아야 된다라고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관하고 있는 것이 이 곳이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이런 교육들의 좀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아야 교육 의무화에 또 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1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2012년도에 개발해서 보급되기 시작한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어요.
네. 그것도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의무화 되다 보니까
네.
각 재단이나 기관에서 하고 있던 그 자살 고유적으로 했던 자살 예방 교육도 인증받으면 이제 그 국가 인증을 받게 돼서 그걸 통해서 이제 교육할 수 있게 또 여러 가지로 좀 프로그램도 더 다양해진 것도 맞긴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이렇게 각계 각 층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다양화되어 있고요. 지역에서도 자신들이 또 필요한 부분 요소를 더 집어넣어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뭐 그 종교적인 생각이 됐든
그렇죠.
나이대가 됐든
네.
아니면 그 교육적 그 자기 직장에 관련돼서 노출될 수 있는 그 건수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교육이 좀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다니 너무 이게 포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 자기가 인식하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뭐 우리 사회에 자살이 없으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 자살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자살의 보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달라진 것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 자살이 뭐 베르테르르 효과라고 해서 그
네.
효과로 인해서 그 누군가 자살했다고 하면 거기 영향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보도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중요하죠. 분명히 우리나라 자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아, 우선 미디어에 대한 이해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네.
예전에는 일방적인 소통이었죠.
네.
그 방송이나 그 라디오 같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방송 라디오에서 정보를 내려주면 수용자는 그대로 그냥 받는 일방적인 소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과 온라인이 발달하면서부터는
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죠.
상호적인
그렇죠.
연결이 되죠.
그렇게 됐고 이게 또 더 발전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정보의 주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1인 미디어가 발달이 되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뭔가 발전적인 부분도 있고 소통적인 문화도 발전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좀 유해한 요소도 많이 좀 생겼다. 이 책임과 의무와 달리 그냥 본인들의 도파민을 충족하면서 좀 남에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거름망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언론들을 대상으로만 한 그 저희가 교육이나 보도준칙이 좀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통 매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1인 미디어들도 자살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가지고 콘텐츠를 좀 생산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 번은 더 숙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야망을 가지고 저희가 자살 예방 보도준칙 4.0을 지난해에 개정해서 발표를 하게 됐죠.
네,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옛날에는 누가 자살했다. 특히 말해서 연예인이 누가 자살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너무 자세하게
뭐
어떻게 목을 맸다 어디에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이 이제 보도가 다 돼서 그렇게 보도가 나면 그걸 따라서 그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자살 예방 자살에 관련해서 보도 지침이 나오면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말아라. 그리고 누가 자살했다? 근데 그 뭐 어떻게 했냐? 그 부분은 보도하지 말아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웬만한 그 공중파라고 얘기하죠.
네.
공중파에서 나오는 그 보도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이제 어느 타임서부터 즉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 방송이 다 되는 시스템으로 특히 이제 유튜브라고 하죠. 유튜브가 되면서 그들한테는 이제 그것이 또 한 자극적인 요소로 해야지만 또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무분별하게 또 그냥 옛날에는 단순하게 그 카메라를 막으면 됐는데 요새는 핸드폰으로 찍어버리니까 그 핸드폰이 너무 여기저기서
네.
또 갖다 대니까 사실 그것 같은 것들이 되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지를 관련된 그 보도 지침이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 그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꽤나 좀 심각하고요. 그리고 그 미디어에 관련돼서의 그 책임성을 저희가 부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정통 매체는 저희가 접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기자협회나 언론중재위원회나 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이 부분을 기자들과 논의하는 시간도 많고 또 세미나도 하고 뭔가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인터넷 매체들 같은 경우는 클릭수가 수익과
그렇죠.
연결되다 보니 사실은 이 부분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1인 미디어는 그 좀 전에 친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튜브 같은 경우요. 이것도 뭔가 자극적으로 정말 흥미 위주로만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이게 또 수익과도 연결이 되니 엄청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하게 되는
매혹적인 것을 하니까. 근데
네.
이제 그들이 또 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 권리.
아, 이게 또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네. 알 권리는 그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잊혀질 권리도 있고요.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권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알 권리라는 것은 이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 표현의 자유라는 그 항목에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민주주의에 아주 중요한 척도기는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해가 된다면 이건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영역인 거죠.
또 그런 면을 봤을 때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윤리성이 많이 그 떨어졌다.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클릭이 돈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그 걸맞게 윤리성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돈에 눈이 멀면 그 윤리성인 거는 조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있죠. 자극적이고
네.
뭔가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게 옛날에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 허가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허가를 신고제죠.
네, 그렇죠. 네. 뭔가 그 교육을 받고 그래도 뭔가 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요새는 또 신고제이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신고라고 해야 되냐라고 물음표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뭐 이게 사실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통제 안 돼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 보도준칙 4.0을 만들면서 좀 주되게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도준칙에서 가급적 자살 사건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에요.
네네.
가급적이면 안 할 수는 없죠. 유명인들의 자살 사건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사건 같은 경우는 안 할 수가 없는 노릇이지만
네.
가급적 하지 말아달라는 일반 사건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하더라도 베르테르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자살 수단이나 방법, 장소 같은 것은 말씀하시지 말아라. 그리고 또 제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 신상 정보, 유족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은 또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뭐 자살 예방과 관련된 정보, 자살 예방의 보도는 너무도 환영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시더라도 뭔가 정제돼서 하지 말아야 될 보도 내용은 있는 것이고 꼭 해야 될 보도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저희가 나눠서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좀 고민하고
네,
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된 이야기가
네네.
아닐까. 사실 이제 알고자 하는 욕구는 호기심은 뭐 인정하긴 하지만 그 호기심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이 더 발의됐을 때 난 알려주기만 했어. 선택은 그들이 하는 거야. 라고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알려주는 사람이 그에 대한 책임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그렇죠. 보도를 함에 있어서 그냥 텍스트만 써서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도가 가지는 의미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보도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도 기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도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그렇죠. 사실 거죠. 근데 그 유튜브 같은 경우만 봐도 그 썸네일이라고 얘기하죠.
네.
썸네일 뽑는 거 보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막상 클릭해서 보면 별 내용 아닌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은 그나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1인 미디어 쪽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생명존중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이 생명존중 세미나도 저희로서는 큰 모험이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1인 미디어들은 한마디로 그 단타적으로 단발성으로 도파민 팡팡 터지는 흥미 위주, 재미 위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보는 거에 아주 익숙해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자살 예방이나 생명존중에 대한 얘기는 긴 호흡으로 아주 진중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
그렇죠.
이것이 그 유저들이 올 것인가도 문제인 것이고 사실은 왔더라도 우리 얘기에 조금이라도 경청을 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숙제잖아요.
이게 점점점 이제 교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유튜브 영상도 이제 어디서든 다 볼 수 있다 그 장점이 있었긴 했지만 이제 그 유튜브 영상도 너무 길다. 쇼츠로 만들어달라.
네.
쇼츠로 하면 거의 한 1분 남짓하게 그 메시지를 담아낸다는 건 참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1분 남짓의 그 썸네일 보게 되면 쇼츠는 더 자극적인 것들이 그쵸. 더 많고 근데 그들한테 정말로 이게 혹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들은 되게 진중하고 거기서 또 이제 흥미 과연 그쵸. 있을까요?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이러 할 때마다 이게 세미나를 하긴 했는데 그 네. 좋은 취지는 당연히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 주제냐 아니면 관심을 가질 만한 뭔가 있냐라고 해서는 좀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게 퀘스천이었잖아요, 네. 신부님. 근데 좀 놀라웠던 건 뭐냐면. 요구가 있더라고요.
아.
저희가 그래서 재단만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유저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유저들 저희가 유입할 수 있는 어떤 통로는 없기 때문에 숲과 함께 제휴해서 했던 거예요.
어디?
이 숲은
숲.
그럼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 TV는 좀 익숙하시죠.
그러니까
미국의 유튜브가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그런 플랫폼이 숲이에요. 아프리카 TV가 지난해 숲으로 이름을 개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숲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 저희도 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유저들이 저희를 찾아올까 궁금했는데 꽤나 오셨어요. 그래서 80분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누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1,000명이 넘고요. 그리고 동시간대 막 들락날락 하잖아요. 근데도 동시간대 함께 했던 사람들이 159명이에요. 최대치가. 그거는 저희로서는 꽤나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오시는 분들이 그 이 세미나가 온라인 세미나가 참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건 뭐냐면 실시간으로 계속 소통을 해요. 막 타자를 쳐가면서 본인들의 감정이나 궁금증 같은 거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계속 저희도 멘트를 하고 이 세미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계속 읽으면서 답변도 하고 같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드리는데 아, 이분들도 뭔가 자신들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정신 건강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고 있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싶은 걸 느꼈어요.
사실 제가 봐도 유튜브 가끔씩 보면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노란 딱지라고
아, 네, 노딱이요.
노딱이라고
네.
얘기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두려워한 거 봤을 때는 천상 어쩔 수 없이 그 업체하고 뭐 유튜브 업체가 됐든 남겨 네. 약간 이런 수비라고 얘기했던 업체가 됐든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화 작업을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재단 입장에서 예, 여러분 이거 우리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어쩌면 참 이런 말 표현이 좀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저는 앞으로는 저희 뭐 오프라인으로 대면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뭐. 온라인 쪽에서의 자정작용이 없이는 생명경신이 자살 예방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범죄에 있어서 그렇죠. 크게 우려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3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강남에서 여중생이 투신하는 거 그냥 라이브 방송으로 찍었던 거 생각나세요? 디스인사이드의 그 우울증 갤러리라고 모든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아직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세대들에게 이 온라인에게 온라인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면 정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자살하고는 강연 없긴 하긴 하겠지만 옛날에 이제 N번방 사건이 됐던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그 현재 이제 옛날에는 오프라인의 개념에서의 자살이 됐다고 한다면 온라인 개념으로 온 뭐 성범죄가 됐든 자살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좀 이게 뭐라 그럴까? 노출이 더 심하게 되어 있는.
근데 법으로 제재하기는 너무도 느리고.
아니, 뭐, 법으로 제재하기는. 뭐 지금 뭐, 법으로 제재를 거의 못하고 있다고
네,
하죠.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변도 없어요.
지금 법은 솔직히 선제적 역할을 또 해야 되는데 거의 이 부분에서는 선제적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고 그러면 후발적으로 보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그걸 내놓으면 벌써 그 단계는 뛰어넘었어.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실 그걸 잡아낸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윤미래가 부릅니다.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 여러분 지금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생명은 사람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생명 세미나 얘기를 좀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그 세미나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 요번에는 1인 미디어의 무해력 뽐내기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했거든요. 무해력이라는 게 1인 미디어가 콘텐츠를 생산해서 자소통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인데 되도록이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콘텐츠를 좀 제작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식의 저희 메시지 전달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듣고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재미없겠다. 그러니까 나보로 재미없는 콘텐츠를 만들라는 것이냐? 나는 질문이 나올 것 같은.
그 가운데에서 무해력 가운데에서 이제 자살 자해에 대한 얘기도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보다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나를 이렇게 해하는 자해 행동인지 잘 몰랐던 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 여러 질문들 속에서 충분히 무해하면서도 재미있는 콘텐츠를 양산할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거기서 그러면 약간의 이렇게 쌍방통행을 하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 같은 게 뭡니까?
그 기억에 남는 질문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피가 나도 손톱을 계속 물어뜯는데 이것도 자예요? 아주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가볍게. 그리고 어떤 분은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잘 안 풀리면 벽에 머리를 계속 박는데요. 세게 팍팍 거리고. 그럼 이것도 자인가요? 이런 질문도 꽤 있었어요. 자예죠.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약간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은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 궁금한 거 물어보는 느낌인데요.
아,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방송을 하면서 어떤 미디어라는 책임성은 좀 없는 듯한 너무 나의 일상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이 말 표현이 제가 뭐냐면은 아 그들한테 자기가 미디어의 책임성을 좀 가져야 된다는 의식 속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그렇죠.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질문 자체가 지금
맞아요.
질문 자체가 자기가 그냥 어디 가서 궁금한 거 물어보는 나 이런데 어때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냥 내가 미디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신부님.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얘기, 내가 그 올려주는 그런 게시글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런 인식만이라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단순하게 미디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나의 일상을 찍을 뿐이고 그리고 난 그걸 통해서 내가 수익 창출이 되면 더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참
그렇죠. 그 흐름이나 경로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좀 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참 너나 나나 다 하나씩 방송한다고 하니까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굉장히 많네요. 그 느낌이.
네. 맞습니다. 적합하십니다.
아. 그럼 혹시 그 네. 만일에 뭐 자기가 몰랐어요. 몰랐을 수 있지만 그 자살 뭐 유발 정보 같은 걸 줄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요. 그 특히 또 국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봉사로 하시는 모니터링 과정이 있거든요.
아.
그런 사업도 지켜주민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지켜주민들께서 모니터링을 해서 신고도 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유발 정보와 유해 정보가 조금씩은 달라요. 유발 정보는 법적인 처벌도 가능하도록 법에는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법적 제재를 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어려운 게 게시글을 올려서 저희가 보기엔 분명히 이거는 너무 심각해서 유발 정보에 해당된다고 신고를 해도 이 방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서의 그 심의위원과의 온도차가 좀 있는 거죠.
아.
왜냐하면 이 게시물을 보고 이 영상과 정보를 보고 사람이 자살한 거 맞냐?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죽은 거 맞냐? 인과 정확한 인과관계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희는 분명히 영향은 받았으나 그 다양한 메커니즘 속에서 자살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겠습니까? 근데 영상만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한 건 아닐 거예요. 영향은 받았으나.
그렇죠.
저는 연관관계가 있는 모든 것은 예방을 해야 된다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심의를 하거나 제재를 원하는 쪽에서는 정확한 인과관계가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니 계속 이렇게 중간에 이 갭 때문에 유발 정보와 유해 정보는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러면 그거를 그 신고 모니터링 해서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없었습니까?
네, 좀 그렇죠.
결국 근데 사실 모니터링 하면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효과적인 것이 있으면 그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는데 유해해요. 아닙니다. 꽝꽝. 그러면
근데 대신 내려는 줘요.
아, 내려는 줘요.
법으로는 아니지만 아. 저희 게시물을 내려주고 삭제해주고 그런 작업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업체에서?
업체에서도 하고
개인이?
저희가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올렸던 개인?
네네. 그 개인에게 저희가 뭐 요청을 하면 내려주기도 하고 방심위에서 그 이거는 좀 삭제를 권고하기도 하고 법으로 제재는 아니고 뭔가
그냥
형부건 성사처벌은 아니더라도
그냥 권고 내지는
네, 그냥 그런 상황이라고
그냥
보신대요.
그런 차원으로
네.
그러면 대부분 다 내려줍니까?
대부분 다는 또 아니고요. 그 왜냐하면 가장 문제시된 게 요즘 유튜브인데요. 네. 유튜브는 미국 법을 따라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미국 법에 우린 따른다고 뒤로 숨죠. 그래서
그
제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러면
제재하는 것도.
참 이게 허탈한 것도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야 돼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뭐든지 해야 됩니다. 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 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살 예방 보도 준칙이라고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실까요?
아, 4.0은 1인 미디어라는 내용을 더 포함을 해서 지난해 네 가지 원칙과 1인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더 집어넣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참고하시라고 좀 갖고 오긴 했잖아요.
네네.
네 가지 원칙 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첫 번째는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자살 사건을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누구누구가 자살했습니다 정도는 보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누구누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유명인의 자살, 뭐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자살자가 있다면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뭐 어느 저 그냥 일반인들의 자살 사건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미명하에 계속 보도가 돼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네,
없다.
그 일반 자살 사건 같은 경우는 굳이 보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고요. 자살 보도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자살 방법이나 도구, 장소, 동기 이런 거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베르테르 과정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었던 게 고 최진실
그렇죠.
씨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자살로 사망한 거야 당연히 뭐 보도가 안 날 수가 없는 노릇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수단으로 자살했는지까지 너무 적나라하게 보도를 그렇죠. 하는 바람에 정말 같은 방식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저희가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하는 사망 원인이 꽤 높은데 그거는 예전에 그 안재원이라는 배우가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을 했죠. 그게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보도되고 현장 사진이 막 찍히면서 그때서부터 엄청 늘어났어요. 그전에는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분명히 미디어의 영향으로 이 많이 자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아까 방법론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동기는?
동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동일시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 사람 그런 마음을
네,
줬단
맞아요.
말이야.
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막 돌봄 사례가 요즘 많이 일어나기는 있는데 정말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빚 때문에 근데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더 이상 뭐 살아갈 희망도 없고 막 이래서 막 처절하게 이거를 사연화해서 막 씁니다 보도를 합니다. 그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야 나도 그럼 이렇게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 싶으로 동일시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도가 계속되면 이게 강화가 돼요. 아 죽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고 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죽기도 하는구나. 그럼 내가 죽는 것도 뭐 별거 아니겠다. 이런 식으로 강화되기도 하고 관성화되기도 해요.
그렇죠.
이 그런 게 바로 생명경시랑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보도를 했을 때 고인의 인격과 뭐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된다는 세 번째 원칙은 사실은 그분에 대한 개인 신상을 터는 것도 문제지만 뭐 보도에서 뭐 세 살 아이를 두고 뭐 간이 어떡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역명이나 그분의 근무했던 직장명 이런 게 노출이 되면 한두 번만 이렇게 다리 건너면 누군지 적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2차 피해가 또
맞아요. 2차 피해가 분명히 생겨요. 제가 이런 부분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자살 정보를 위한 정보를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 보도 중에서도 맨 하단에 요즘은 많이 정말 감사히도 해주고 계세요. 맨 하단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로 전화하셔라. 그리고 뭐 SNS 상담 마들렌도 있다. 뭐 이런 간단한 문구인데요. 기사 하단에 그런 문구 하나를 넣는 것만으로도 필요하신 분들이 그 정보를 보고 전화를 하시고 상담을 받으세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도준칙에 넣어서 이 부분을 좀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세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는 좀 뭐라고 그럴까 너무 많이 캐지 말아라 라고 하지만 네 번째 이제 예방적 차원에 네. 좀 포인트가 좀 세죠.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2차 피해. 근데 사람이 캐다 보면 동기화하고 보도는 또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주변을 탐문한다고 또 하니까 참 이게 거기에 궁금증을 참 안 가지면 참 다행인데 궁금증을 가져버리면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알게만 해도 조금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알고 좀 검열만 해도 참 좋긴 한데
네.
사실 이걸 잘 모르고 아니 뭐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알아볼까요? 이렇게 할 위험성이 좀 있긴 할 것 같아요.
아, 기대서 기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꽤 하고 있어요. 인식 개선을 위한 것인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과는 수습 기자 대상의 교육을 매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 대학신문 기자들 있잖아요.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기자협회랑은 사건 기자 세미나, 사건 기자들. 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통해서 이 보도준칙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그 의미 같은 것을 같이 좀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공감을 하고 이 본인의 글 쓰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뭐 이제 내가 기자라는 거를 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는 참 이게 이런 거를 좀 설명하고 얘기하는 네. 게 쉬운데 요새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뭐 시 집회만 보더라도 거기서 이제 혼자서 막 카메라만 들고 네. 막 자기 찍으면서 막 방송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뭐 험한 욕도 하시는 분도 많고 또 누구 비하하는 것도 많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좀 정제될 수가 있을까? 라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네, 계속 노력을 해야죠. 저희 세면준호 세미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교육 의무가 됐잖아요.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그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배려, 존중 이런 것만 좀 기반이 쌓인다면 이 자살 예방이나 생명 존중도 그렇게 멀리 있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사실 그 내가 그래도 방송을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1인 방송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아 그래도 하기 전에 요 정도는 알고 했으면 네. 좋겠다라고 한다면 만일에 그 지금 재단에서
네.
아 그런 뭐 영상 같은 거 있습니까?
1인 미디어들이 시작하기 전에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우선은 저희 무해력 뽕내기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영상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네네.
이 보도 전출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거기도 뭐 자살이나 자해와 관련된 수단 그리고 또 자극적인 영상 사진 같은 거를 노출하지 말아달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만 좀 조심을 하셔도 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생명 존중 희망 재단에서 그런 뭐 사이트 들어가면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아니요. 그럼 저희가 영상을 아직 제작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데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1인 미디어들에게 어떤 식으로 배포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숙제로 저희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만약 방법적으로 한다 그런다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뭔가 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약간 숲이라는 것도 있겠고 유튜브도 있겠고 그래서 등록하기 전에 꼭 뭐 이거 정도는 클릭해서 한번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냥 그 뭐 공고겠죠. 뭐 버스 반드시는 아니긴 하겠지만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아 내가 아예 몰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아 내가 왜냐면 그 아이디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안 그러면 채널 등록을 해야 될 때 그때 뭐 이런 영상을 한 번쯤은 성취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게 세미나라는 것 자체가 그 특정 시기에만 열리면 내가 그 시기에 맞으면 모르겠지만 늘 맞을 수는 없는 거고
그쵸.
또 이게 내가 꼭 그 시기에 지나야지 영상을 내가 그 미디어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제휴를 하셨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그런 식으로 또 미리 제휴를 좀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드네요. 뭐 의무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그쵸.
좀 우리가 좀 주의할 거는 너무. 주의하자는 거죠. 사실 자극적인 것이 너무 많긴 해요.
네. 너무 많아요. 저희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정말 이 형언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해드릴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나 영상들이 너무 심각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아,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이 무슨 의도로 이 게시물을 올렸지? 정말 너무도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뭐 한동안 뭐 좀 문제된 것 중에 누구를 폭행하는
그런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술 먹고 가속하는 거를 찍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스스로가 증거를 남기고 거기 하긴 한데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도 좀 이게 정죄 없이 그러니까 사실 제일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은 방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을 내보내기 전에 심의 기준이라는 걸 통해서 걸러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송도 이제 생방송일 때는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인 미디어의 대부분이 생방송일 경우가 많아서 뭔가 정제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찍다 보니 나온 거고 그 보더니 뭐 이렇게 전개가 된 거고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뭐랄까 스스로가 정화 기능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노출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미리 좀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몰라서 하면 뭐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이렇게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건 약간 의도성이 보이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요새 보면 의도성이 있냐 없냐도 좋은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자살 예방 보도 준칙 정보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십니까?
아, 저희가 뭐 전국 단위로 캠페인도 진행을 하지만 그 도움 요청 기관에 대한 것은 전국의 관공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관계되어 있는 모든 곳에 포스터도 제작을 해서 배포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뭐 공중파를 통해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요소 요소 곳곳에 진짜 예산이 가능한 모든 곳에 또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그 그냥 예산 없이도 진행하는 모든 곳에 이 정말 애를 써서 저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이 부분을 좀 대표적으로 올라가 갖고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진짜 대화로 상담하는 걸 또 힘들어하시는 세대나 또 어려움이 있는 신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SNS로 상담을 하셔라 해서 마들렌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몇 년 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자살 예방 관련된 드라마가 있었는데 내일이라고
아 내일이요?
그, 예, 네. 그 MBC에서 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 저승사자로 나와서 네. 자살자들을 약간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이제 구해준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 또 다른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아, 네.
그 드라마 맨 마지막에 이제 드라마 끝나고 나서 이제 보통 예고편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자살 그 캠페인 비슷하게 주변에 있는 자살한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뭐 이제 여기 연락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그 연예인들이 이제 그 거기 출연했던 드라마에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그 드라마들 보게 되면
네.
자살하는 장면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장면이 나오면 뭐 이해가 되면서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 준칙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그 자살 예방에 관련된 어떤 보도도 좀 따라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되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가 영향성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도 그 자살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 생각해서 드라마의 소재를 쓰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혹했을 때는 뭐 또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요. 이제 드라마가 점점 더 진짜 이것도 흥미 위주로 가다 보니까 또 자극적으로 가다 보니까 자살 소재를 많이 쓰기 하는데요. 이 자살 소재를 쓸 때 이 드라마를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 번은 더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또 드라마 안에 자살이라는 그 소재를 쓴다면 저희 쪽으로 한 번은 더 의견을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또 적절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적절하게 또 드라마에서 그걸 미화시켜서.
미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화하거나 희화하는 거는 정말 안 좋아요.
사실 뭐 특히 그 학교 폭력 관련된 드라마들 나오면.
네.
또 그 장면이 그런 장면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베르테르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을 반영한다고 됩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행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키긴 하니까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좀 이 자살은 고민해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마들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마들렌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이나 그럼 뭐가 있을까요?
아,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마들렌이라고 검색하셔서 다운받아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자로 109. 여기 또 클릭하셔갖고는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문자 상담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카카오톡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카카오톡에도 마들렌으로 검색하시면 들어가셔서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이름 왜 마들렌으로?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라는 뜻입니다.
전 빵 이름 줄 알았습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빵하고 연결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냥. 더 기억하기 쉽지 않으세요?
아, 네, 그렇군요. 어쩌면 사실 우리가 자살이란 부분이 그 남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막상 주변에 좀 보면 뭐 내 한 달이 되지 두 달이 건너서 존재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또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아까는 베르테르 효과를 하면서 아, 야, 나도 저 상황인데 저 사람 자살했단 말이야? 야, 그럼 나도 죽어야 되는 상황 아니야? 라고 날 또 몸 그 내모는 것도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그러니까 성공지향적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당연하죠. 그나마도 많이 좀 바뀐 부분이 하나가 자녀 살해 후 자살이에요.
네?
요즘도 많이 이 사건이 보도가 되는데 예전에는 그것을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아,
그런데 아이한테 물어봤냐고요.
그렇죠. 엄밀히 얘기해서 자녀를 살해해놓고 또 죽은 자살한. 건데 근데 동반자 살해를 하면 동시에 뭔가 이런 거긴 그렇죠. 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긴 그리고 하죠.
그리고 또 이 보도에 따라서 야 아빠가 오죽했으면 아이까지 죽이고 죽었겠냐라고 동조하는 그런 식의 보도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하늘같이 여기던 부모에게 살해를 당한 거잖아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녀 살해 후 자살로 표기가 되면서는 확실히 사회적으로 동조하는 그런 반응이 줄어들었고요. 이걸 범죄로 보는 반응이 좀 늘어나면서 이 사회적으로 좀 인식이 좀 바뀐 부분도 있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정확한 표현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미화시키지 않고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어느 보도에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부부께서 그 돌봄 요즘 사례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치매를 앓고 더 이상 뭐 이 고통이나 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배우자를 살해하고 죽었단 말이죠. 그것도 그거를 신문 타이틀에 이렇게 적었어요. 뭐 끝까지 뭐 생애 끝까지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그런 돌봄과 관련돼서 힘겨워하는 노부부들이 봤을 때는 아 나도 이렇게 동행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건 표현에 있어서 확실히 오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름답게 묘사하려는 그런 욕심이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지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생명중주 세미나
네.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거 이제 참여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중주 세미나는 그 네이버 같은데 숲이나 아프리카 TV를 치셔서 그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돼요.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한국 생명중주 희망재단이라고 또 서치를 하시면 네. 저희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지난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거는 회원가입을 안 하셔도 가능해요. 안 하셔도 보실 수는 있는데 단 채팅창에 같이 참여하기 힘드시고요. 또 사은품이 저희가 꽤 푸짐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회원가입이 안 되시면 그 사은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으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그래서 바랍니다.
세미나는 뭐 몇 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차례 해요.
두 차례.
올해 또 11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네, 11월 달 중에. 그럼 한번 11월 달 중에 좀 홍보가 좀 잘 돼서.
네.
한번 좀 이게 많은 분들이 한번 듣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 네. 제가 직업의 경험이 좀 많은 편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언론사 기자로 15년 동안 또 근무했었습니다. 위센터에서 상담 교사로도 일을 했었고 청소년 지도사나 사회복지사로도 근무를 했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자살 예방 사업을 시작한 지도 만 13년이 이제 넘어가는데요. 여러 직업을 거쳐왔지만 이 자살 예방 사업이 참 힘들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살은 예방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방한 사례를 통해서 보람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 누구나 삶의 위기는 올 수 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벼랑 끝에 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그리고 또 나는 괜찮지만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분명히 나아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의 생명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살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그럼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홍보부 윤진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만도 하루에 무려 40여 명의 이웃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들의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위기 사회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고 축복하는 노력 못지않게 살아있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관심과 노력에도 더 많은 힘을 기울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석준의 오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내추럴 히어링 JL 파트너스 이종교 회계사 JP 에듀케이션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천연가스 공급이 당초 예측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 간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일본과 닮은 한국 경제를 저성장에서 구하기 위해서 과감한 구조개혁과 혁신이 절실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로마 기준 6월 4일 오후에 레오 14세 교황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가 있었다고 성자 공보실장 마테오 브루니가 밝혔습니다. 마테오 브루니는 전화통화 중에는 교황은 상호 관심사 외에도 우크라이나 상황과 평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평화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했으며 당사자 간 긍정적인 접촉과 분쟁 해결을 실현하기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화통화에서는 인도주의적 상황, 필요한 곳을 지원할 필요성, 포로 교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추피 추기경이 수행하는 작업의 가치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끝으로 브루니 공보실장은 레오 교황은 키릴 총대주교를 언급하며 교황직 시작 때 받은 축하 인사에 대해 감사를 전했고 그리스도교적 공동의 가치가 어떻게 평화를 추구하고 생명을 보호하며 진정한 종교 자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빛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천연가스 공급이 당초 예측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발표된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천연가스 매장량이 전년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이는 기존 예측보다 훨씬 빠른 감소세입니다. 기업혁신고용부 MBI는 올해 1월 기준 가스 매장량이 1300 페타질에서 948 페타질로 줄었으며 그 주요 원인은 현장 운영자들이 실제로 채굴 가능한 가스의 추정치를 낮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포우크라 가스전의 경우 그동안 보고되지 않았던 대규모의 조건부 매장량이 추가로 파악되며 관련 수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건부 매장량이란 기술적 또는 경제적 사유로 당장 채굴은 어려우나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상업 채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쉐인 존스 자원부 장관은 이 같은 수치는 안정적이고 신뢰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정부가 즉각 행동에 나서는 것이 옳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예산에서 향후 4년간 2억 달러를 신규 가스전 개발에 공공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엔젤 포스트 대표 윈스터 피터스 의원은 마오리당 의원들이 의회에서 하카를 선보이며 조약 원칙 법안에 항의한 행동을 전례 없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오리당 공동대표 데비 응아레와 페커 라윌이 YTT 의원은 각각 21일간 하나 라윌이 마이피 클락 의원은 7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의회 역사상 가장 긴 징계입니다. 피터스 의원은 마오리당이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같은 하카 시위에 참여했지만 사과한 노동동 노동당 피니 헤나레 의원은 징계를 피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오리당과 녹색당은 이번 징계를 인종차별적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터스 의원은 오히려 마오리당이 인종차별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T 의원은 하카가 강력한 원주민 표현 방식이라고 옹호하며 이번 징계는 식민정부의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피 클락 의원도 문화적 자긍심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반문하며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징계 권고안을 무효화하려 했지만 표결에서 수적 열세로 무산됐습니다. 정부의 예산 삭감 발표 이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중앙은행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달 말 직원들과 함께 광범위한 조직 변화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은 다음 회계 연도 예산이 25% 삭감됨에 따라 내부 지원 부서 기능 전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고위 임원단 재편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지난 5월 총재를 제외한 임원 수를 절반으로 줄여 4명으로 구성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중간 관리자급 리더십 구조 역시 개편될 예정입니다. 새 리더십 체계는 6월 16일부터 시행되며 금융안정성, 통화정책, 기업서비스, 운영 등 4개 부분 아래 20개 국장직으로 구성됩니다. 중앙은행은 최근 몇 달간 예산삭감과 전임 총재인 에드리안 오의 돌연 사임 등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왔습니다. 한편 2018년 255명이던 정규직 직원 수가 2024년 9월 기준 641명으로 급증한 점을 두고 외부 비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전 콜로직 코탈리티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가치는 5월에 0.1% 하락했으며 1년 전보다 1.6% 낮아졌습니다. 해밀턴의 가격은 해당 월에 0.1% 상승했지만 더니든과 타우랑하는 0.1% 하락했습니다. 오클랜드는 0.3%, 웰링턴은 0.4% 하락했으며 크라이스트처치는 0.8% 하락했습니다. 인버카길은 해당 월에 0.5% 상승했으며 퀸스타운은 1.2%, 로토루아, 뉴폴리머스, 헤스팅스도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요인들, 예를 들어 낮은 모기지 금리와 전반적인 경제 약화 등이 있지만 일부 지역은 1차 산업의 상대적으로 강한 성과로 인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웰링턴과 같은 지역은 공공부반 예산 삭감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을 보려면 더 광범위한 경제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는 5월 통계가 주택시장 회복이 당분간 느리고 변동성이 있는 것이라는 걸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월 전국적인 가치 하락이 다음 달에 역전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판매량에 대한 일종의 정상화로 인해 시장 내 과잉 매물 재고가 점차 감소할 것이지만 매물 재고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올해 대부분 기간 동안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주택가격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 신규 건축 프로젝트 착공의 추정 분기별 가치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의 분기별 건축 활동조사에 따르면 주거 및 비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한 신규 건축 프로젝트 7,569억 달러가 1분기에 착공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10.2% 감소한 수치로 신규 건축 공사 가치의 감소가 5분기 연속 이어진 것이며 2022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이는 2023년 3분기에 기록된 9,378억의 정점 대비 1,809억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 1분기 신규 프로젝트 착공액 중 63.1%는 주거용 건축공사, 36.9%는 상업역 건물과 공공건물을 포함한 비주거용 프로젝트에 해당됩니다. 주거용 건축공사는 특히 큰 타격을 받았으며 착공된 프로젝트의 가치는 7분기 연속 감소해 2021년 1분기 이후 어떤 분기보다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창고 등 저장시설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착공 가치도 크게 감소해 해당 공사 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7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최근 4분기 동안 분기별 감소율이 2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올해 3월까지 12개월 동안 저장시설 공사 시작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교육시설의 신규 착공도 큰 감소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3월까지 12개월 기간 대비 올해 3월까지 12개월 기간이 21.5% 감소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자가 소유자들 사이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경향에 뚜렷한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최신 신규 대출 데이터에 따르면 4월 기준 주택 소유자 중 가장 인기 있는 옵션은 1년 고정금리였으며 그 다음으로 2년 고정금리가 근손 차이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변동금리도 해당 월 동안 또다시 인기를 얻으며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중앙은행의 데이터에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것으로 2021년부터 시작될 모기지가 실제로 대출되는 시점을 반영하고 신규 모기지 고객의 전략이 매월 상당히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자택 소유자의 경우 이전에 인기 없던 6개월 금리가 유행이 됐고 2024년 8월에는 자택 소유자 모기지 중 37.6%가 6개월 금리 계약으로 가장 인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도 여전히 짧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변동금리가 급격히 인기를 얻으며 해당 월 신규 모기지 중 45.5%가 변동금리로 계약됐습니다. 이 추세는 2025년까지 이어져 2월에는 신규 주택 소유자 모기지 중 약 40%가 변동금리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며 3월에는 장기 고정금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급증했으며 이는 4월에도 계속됐습니다. 중앙은행의 4월 데이터 요약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의 4월 가장 인기 있는 선택은 1년 고정금리였으며 이는 3월에 30.1%에서 30.7%로 증가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목재 및 소 가죽 제품 수출 업체들은 유럽연합이 새롭게 도입하는 산림 파괴 방지 규제 EUDR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규제는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산림 파괴 방지 규제 EUDR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 7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산림이 농지로 전환된 사례가 있는지를 추적하는 규제입니다. 뉴질랜드는 소고기와 가죽 제품 약 2억 1,300만 달러, 목재 약 1억 달러 규모를 EU에 수출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U 집행위는 뉴질랜드를 산림 파괴 위험이 낮은 국가로 분류했으며 이에 따라 관소화된 실사 절차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정부와 업계는 과도한 규제 비용을 우려하며 완화 또는 예외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산림업계는 EUDR의 지리 정보 요구 등 복잡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정부 간 협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목재가공협회 마크로스 대표는 규제를 준수함으로써 유럽 시장에서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무역투자부 토드 맥클레이 장관은 뉴질랜드는 이미 엄격한 환경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다며 EUDR은 수출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식품 및 농업금융전문은행인 라보뱅크의 신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쇠고기 생산량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뉴질랜드와 전 세계 주요 생산 지역에서 농가 출하 가격의 강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보뱅크가 최근 발표한 2분기 글로벌 소고기 분기 보고서에서 2024년 대비 1분기 글로벌 소고기 생산량은 1% 증가했지만 전체 연도 기준으로는 2%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생산량 감소는 브라질 5%, 뉴질랜드 4% 감소가 예상되며 유럽, 영국, 미국, 중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감소가 예상된다고 보고서 공동 저자이자 라보 리서치 선입 농업 분석가인 젠 커크런이 말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 소고기 공급국에서 소고기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 글로벌 공급 감소 전망은 향후 몇 달간 가격을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질병과 해충이 글로벌 소고기 생산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유럽과 영국에서 블루텅 바이러스가 가축 군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편 멕시코의 뉴월드 스크루웜으로 인해 미국 당국은 멕시코 소 수입을 금지했으며 미국 내 잠재적 감염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이러한 위협은 이미 역사적으로 낮은 소 공급량을 가진 시장에서 생산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이미 높은 소 가격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권위 있는 토론회인 옥스퍼드 유니언에서 뉴질랜드의 데이비드 시모 부총리가 곧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토론회는 전 세계 저명인사들의 연설 무대로 유명하며 과거 아인슈타인, 마더 테레사, 말콤 엑스 등도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은 인사들도 초청돼 격렬한 시위가 벌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시모 부총리는 미국 이민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도둑맞은 땅에서 누구도 불법일 수 없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토론에 참여합니다. 이에 맞서는 찬성 측은 역사가 아비바 촘스키, 팔레스타인 평화운동가 니빈 산두카, 호주 녹색당 부대표 메어린 파루키 상원의원이 나섭니다. 양측 모두 학생 대표도 한 명씩 참여합니다.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옥스퍼드 유니언 연설로는 1985년 데이비드 랑 전 총리의 핵무기 반대 발언이 있습니다. 그는 핵무기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뉴질랜드의 반핵 입장을 세계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모 부총리가 부총리직 취임 후 처음으로 자비를 드려 떠나는 해외 일정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빗,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이 5일 오전 미 동부 시간 전화통화를 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 간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양국의 관세 전쟁 휴전 이후에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지속과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및 중국인 학생 미국 유학 차단 시도 등으로 더욱 첨예해진 미중 간 갈등은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1시 30분가량 진행한 통화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중국 관영 언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소셜미디어 SNS에 직접 올린 글에서 방금 시 주석과 최근에 체결하고 합의한 무역협정의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매우 좋은 통화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화는 거의 전적으로 무역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문제나 이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도 시 주석이 5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교착된 양국 협상과 관련 양국 협상팀이 곧 만날 것이라며 향후 회담 일정과 장소를 언론에 공지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 측 대표단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이끌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두 정상은 양국 협상팀이 계속해서 제네바 합의를 잘 이행하고 조속히 새로운 회담을 여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90일간 무역 협상을 위해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넘는 관세를 대폭 115%포인트 낮추는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양국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비관세 조치 해제를 약속하고도 핵심 광물 및 희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는다며 합의를 전반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중국은 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반도체 등 일부 품목 수출 통제 및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 차별 조치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미국 측의 불만이던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관련 희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해 어떠한 질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에 이르렀음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 유학생이 미국에 와 공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등 대중 정책의 변화를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중 정상이 공식적으로 통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 사흘 전인 지난 1월 17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130여일 만에 공식 통화에서 기존에 쌓아온 친밀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킨 점도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시 주석은 통화 도중 고맙게도 영부인과 나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으며 나도 이에 해답했다. 적어 시 주석 초청에 대해 자신도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을 초청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프리드리츠 메르츠 독일 총리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고 시 주석도 여기에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화통신은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중국을 방문할 것을 환영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과거 일본과 닮은 한국 경제를 저성장에서 구하기 위해선 과감한 구조개혁과 혁신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내 총생산 대비 민간 부채는 2023년 207.4%로 일본 버블기 최고 수준 1994년 214.2%에 가까워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정밀한 거시건전성 규제 운영, 통화정책과의 공조 강화, 가계부채 관리 기조 견지, 신속 과감한 구조조정 등으로 부채 비율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터넷.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9원 2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5원 3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3원 09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겠으며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수영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내추럴 히어링, JL 파트너스 이종교 회계사, 에주킹당 칼리지 다네무라,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보타니컬 아트 월드와이드 2025년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최고의 식물화 작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식물화 예술의 부흥을 알리고 식물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열리는 식물화 전시의 일환으로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뉴질랜드 전시는 우리의 식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 아래 40점이 넘는 아름다운 작품을 소개합니다. 전시에는 전 세계 다른 지역의 식물화 작품들을 디지털 이미지로 감상할 수 있는 영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 29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보타닉 가든 102번 힐로드 마뉴에라와 오클랜드에서 열립니다. 러시리 볼런티어 팀 Get Together 묘목 자원봉사팀 모집.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목요일 및 기타 일정에 따라 자원봉사자 팀이 모여 토종 식물 양포장을 운영합니다. 씨앗 채집 관리팀, 묘목 관리팀, 물 주기팀, 화분 세척팀, 기금 모금 및 행사팀, 교육팀, 바가팀, 양모장, 조정팀 등 모두 모든 분들을 위한 역할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진행되는 웬유아 지역 보호구역의 생태회복팀에 참여해 보세요. 이상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